창세기 3장 22절로 24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야, 우리 지난주일에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생명나무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생명나무가 알려주는 또 다른 면을 좀 오늘 볼 필요가 있어서 우리 한 시간 더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그룹 천사들과 불과 칼, 우리 옛 성경에 보면 두루도는 화염검이라고 나와 있죠. 그에 의해 막히게 돼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예전 그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이 에덴 동산에서 맺어진 하나님과 아담과의 언약이 행위 언약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선악과가 알려주는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잘 순종할 경우에 생명나무가 알려주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지만 아담이 불순종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현실이 임하는데 그 저주와 심판의 현실을 또한 이 생명나무가 보여주고 있다. 즉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그룹 천사들과 불과 칼로 지키게 하세요. 즉 죄인들에게는 불과 칼의 심판, 하나님의 언약 저주의 심판이 임해야 함을 이 나무를 통해서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보여주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죠. 그래서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첫 아담을 대신하여 자기 백성들을 위한 새로운 언약 대표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도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잖아요. 새로운 언약 대표를 약속하시고 선악과가 알려주고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 요구의 조건을 하나님이 그 새로운 언약 대표를 통해 다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볼 것은 이런 내용이에요. 일단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다시 열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어떻게 하면 죄인들에게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다시 열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적 요구가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을 대표하는 둘째 아담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언약의 요구 조건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온전한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 둘째 아담으로, 즉 자기 백성들의 언약 대표로 오시어 첫째 아담이 실패했던 모든 하나님의 언약적 요구를 우리 대신 우리 자리에서 다 이루어 주신 거죠. 그런데 그 언약적 요구가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한 가지였어요. 즉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면 됐죠. 일단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 언약 조건인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선악과가 보여주었던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죽기까지 순종해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아담은 사단의 유혹에 빠져 범죄했지만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치시고요. 죽기까지 하나님을 순종해 주세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는 또 다른 언약 요구 조건을 이루어야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순종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언약 요구 조건이 있었습니다. 즉 죄인들이 죄의 삭스로 치러야 되는 언약 저주의 심판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것까지도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그룹 천사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이 지키고 있는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화염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불과 칼, 즉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래서 죄인이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와 심판의 현실로 나아가는 것이었지만, 아담과 이브가 그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것을 막으시고 지키신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에게는 우리의 죄를 지게 하시고 마치 가장 악한 죄인처럼 화염검, 불과 칼이 지키고 있는 그 생명나무로 나아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했던 모든 하나님의 언약 저주의 심판을 대신 다 가져가게 하십니다. 그곳이 어디인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의 나무로 나아가십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나무를 지키는 화염검, 즉 불과 칼의 심판으로 나아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다 가져가시고 다 담당해 주신 거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말씀이 생각나시나요?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의 불이 예수님을 태우실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고백하셨죠? 내가 목마르다. 또한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예수님을 치고 하나님에게서 끊쳐내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고백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즉, 불과 칼이 알려주고 있는 우리의 모든 죄와 지옥 심판까지도 담당하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의 피를 흘려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그룹들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즉 천국 지성소,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다시 말해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룹들과 불과 칼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길을 열어주어 우리가 생명나무로 나아가 영원한 천국 축복의 열매를 먹는 때가 임했다는 거죠. 왜? 모든 언약 조건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나님을 순종하심으로, 그리고 죽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의 싹을 치러주심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과 1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럼 여러분, 이 히브리서 말씀의 흐름을 잘 보세요. 먼저 예수님이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어 예수님이 먼저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대요. 여기서의 성소는 이 땅 성전의 성소가 아니죠. 하늘 성소,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신 길을 따라 우리도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휘장 가운데로 열어주신 문을 따라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우리도 들어가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르실 때에, 왜? 예수님께서 모든 언약 조건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저와 여러분도 함께 부활 생명을 얻고 예수님이 앞서가신 길을 따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이르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하신 것이 우리하고 상관이 있다는 거죠. 왜? 우리의 대표가 되어 우리 자리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앞서가신 길을 따라 우리도 따라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것이 매우 중요한 복음의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복음의 원리를 구약에서도 미리 알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서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미가서 2장 12절에서 13절. 마이카 chapter 2 verse 12 through 13. 구약 성경 미가, 나음, 하박국 이렇게 되죠. 미가서 2장 12절에서 13절. 구약 성경 1292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오늘 본문에 이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다시 열리는 것을 우리가 함께 연결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2절에서 13절.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나아가시리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여는 자가 오실 텐데 그분이 그의 백성들을 다 모아 먼저 앞서가실 것이라.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여호와께서 왕이 되어 앞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먼저 행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백성들이 함께 따라갈 거라는 거예요. 장차 오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 이루실 구원의 현실을 이렇게 알려주세요.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복음의 현실을 이 원리로 알려주세요. 어떤 원리예요? 그분이 친히 자기 백성들을 위해 앞서가시며 길을 여는 자가 되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백성들이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오실 예수님이 친히 우리 하나님 백성들보다 앞서 먼저 가시어 길을 자기 피로써 길을 열어주시는 자가 되어 그러면 어떤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막혀있는 길, 지켜져서 들어갈 수 없는 길. 오늘 본문과 연결하면 어떤 길이 막혀있죠?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 그룹들과 불과 칼에 의해 막혀있는 그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먼저 예수님이 자기 피로 여시고 자기 백성들도 나아가게 하시오. 생명나무가 알려주는 영원한 천국 축복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으로 오늘 이제 말씀을 풀 텐데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복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현실이 알려주는 또 다른 면이에요. 지난주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실 때 어느 쪽으로 쫓겨내시나요? 예, 동편이에요. 24절을 보면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과 불과 칼을 두어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지키게 하신 것을 보면 그 동편 저쪽으로 쫓겨내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에덴 동산 동편으로 쫓겨내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의미를, 이러한 모습을 구원 역사 속에서도 계속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 역사를 보면 항상 동편으로 쫓겨내는 것이 죄인들이 받는 저주와 심판의 현실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을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저주의 심판이 임하여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로 쫓겨내시죠? 에덴 동산과 같았던 거룩한 땅인 가나안 동편으로, 그 동편에 있는 광야를 지나 더 동편에 있는 어느 땅까지 쫓겨내시죠? 바벨론 땅까지 쫓겨내십니다. 죄인들이 받는 언약 저주의 심판의 현실을 동편 멀리 하나님의 임재에서부터 쫓겨내시는 현실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이 에덴 동산과 같은 현실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도 동편에 문을 두시고 동편으로 오는 길을 막으시고 동편 저쪽으로 쫓겨내시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셨던 성막과 성전을 보면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그룹의 휘장,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는 문, 그리고 성막과 성전의 입구가 다 어느 쪽으로 나 있을까요? 동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는 문처럼 다 하나님의 성전과 성소와 지성소까지도 동편문으로 막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백성들이 심판받고 쫓겨날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에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동편으로 쫓겨나는 현실로 보여주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았잖아요. 하나님 없이. 그러면 그 현실도 영적으로 보면 어디로 쫓겨나 살아있는 모습일까요? 멀리 동편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예를 또 하나 들 수 있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범죄한 후에 여호와 앞을 떠나 어디로 갔다 그러죠? 더욱 에덴 동산 동편인 놋 땅에서 살아갔다. 가인도 하나님을 더욱 떠나 동편에서 살아가요. 그렇다면 반대의 현실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바벨론 땅에서의 포로기를 마치고 다시 회복되어 돌아올 때에 어디로부터 돌아오는 모습이죠? 멀리 동편에서부터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동편문으로 들어오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후에 성전이 지어진 후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 동편으로 나오고요. 제사장들은 또 성전 동편문을 통해 성소에까지 들어와 하나님을 섬기고, 대제사장은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동편으로 난 휘장을 지나 지성소까지 들어옵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쫓겨났던 것과 같은 반대의 현실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멀리 동편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결국은 지성소까지 들어오게 하시는데, 그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지난주에 말씀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키는 언약궤와 그 덮개인 속죄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생명나무를 연상케 하는 살구꽃 형상의 등잔들과 등대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 동편 멀리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던 죄인들이, 언약 저주의 심판 아래 있던 그 죄인들이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나와 하나님과 교제 나누며 생명나무의 현실을 누릴 수 있는 그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약속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도 저와 여러분이 받을 구원의 현실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세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 우리의 구원을 알려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 멀리 동편으로 하나님을 떠나 언약 저주의 심판 아래 살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가까이 부르심을 받았다. 어디까지? 2장을 계속 보면 하나님 보좌에 앉혀주시기까지 이렇게 복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알겠어요. 다시 동편으로 멀리 떠나 살아가야 했던 죄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다시 하나님 임재 앞으로 불러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멀리 있던 죄인들이 구원받고 회복되어 동편에서부터 다시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나오는 현실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숨겨져 있어요. 방금 읽었던 미가서 말씀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에스겔서를 가보면은요, 가나안 동편 멀리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사건을 에스겔한테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기로 끌려갔을 때 그 포로된 땅에서 선지사역을 했던 선지자죠.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70년 후에 돌아올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에스겔서를 가만히 보면 그 동편 멀리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사건을 보여주실 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복음의 은혜를 함께 보여주세요. 그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가나안 땅에 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죽거나 아니면 나머지 백성들은 동편으로 쫓겨나 포로가 되어 광야를 지나 가장 동편인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야 했는데 그때에 함께 일어났던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인가? 그때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동편으로 쫓겨나서 하나님 임재에서 떠나 언약 저주의 심판 아래 거해야 했는데 그때 하나님에게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백성들에게만 아니라 어떤 사건일까요? 하나님의 영광도 성전을 떠나세요.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는 이유,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는 이유. 뭘까요? 물론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이스라엘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더럽혀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셔야 했고요. 성전까지도 무너지는 언약 저주의 심판이 임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이유일까요? 에스겔서 10장과 11장에 보면 남유다가 망하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당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는 성전을 떠나시는 모습을 굉장히 상세하게 보여줘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들을 떠나셔야 했다 한마디에 그치지 않고 몇 장에 걸쳐서 그걸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는 모습을 보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를 떠나 동편으로 난 성전 문지방을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성전을 떠나 하나님도 동편 문을 지나 성전 동편에 있었던 올리브산으로 가서 거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신 하나님이 바로 천국 영광으로 올라가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상하게도 하나님도 동편으로 가십니다. 마치 하나님도 백성들이 갔던 언약 저주의 심판의 길을 따라가시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동편 올리브산에 가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머무르시지 않고요. 거기에서부터 또 어디로 가셨는지 아시나요? 거기에서부터 또 어디로 가셨을까요? 하늘로 가셨을까요? 에스겔서 11장 1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른 열방에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그들이 이른 열방에 가서 나도 그들과 함께하여 내가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주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른 열방. 즉 내 백성들이 지금 심판받고 이르러 있는 그곳, 동편 광야를 지나 자기 백성들이 언약 저주의 심판을 받고 떠나가 있는 동편 바벨론 땅까지 가서 그들과 함께 거하며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겠다. 그들이 잠시 머무르는 동안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하겠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땅에서 자기 백성들을 쫓아내셔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못하십니다. 그들을 완전히 버리거나 떠나지 못하십니다. 아니, 그들의 언약 저주의 심판의 현실에까지 함께 참여하시기 위해 자기의 영광도 떠나시고 그 자기의 영광과 동일시했던 성전까지 다 무너뜨리시고 가장 동편으로 쫓겨난 자기 백성들에게도 백성들에게로 마치 하나님도 함께 심판받고 쫓겨나시는 것처럼 동편으로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거하시겠다. 그곳에서 그들의 성소가 그들의 장막이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형제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현실이 숨겨져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담과 이브에게 언약 저주의 심판을 내리시고 에덴 동편의 땅으로 쫓아내셔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못하십니다. 그들을 버리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하는 땅에까지 찾아가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비추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어오는 창세기 4장을 보세요.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그들이 거하는 아담과 이브와 그 자손들이 거하는 동편 땅에서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십니다. 그뿐 아니에요. 이후에도 자기 백성들을 먼저 찾아가시어 멀리 동편 땅 갈대아 우르 땅에서 거하고 있는 자기 백성 아브라함까지도 하나님이 찾아가 그를 부르시고 교제 나눠주세요. 갈대아 땅이 바벨론 땅이에요. 아니 이후에는 애굽 땅으로까지 가시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후 가나안 땅 동편인 광야에서도 그 백성들과 영광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하시고 광야교회에 그들과 함께하시며 그들의 장막,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었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동편 바벨론 땅으로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을 알려주시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다른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서 43장 1절과 2절 그리고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향으로 있는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동편에서부터 오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다시 전으로 들어가시고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멀리 동편에서부터 다시 거룩한 땅 가나안으로 들어오시고 더 나아가 새로운 성전에 관한 환상이 보이는데 그 성전 동편으로 난 문을 통해 성소로 들어오시고 동편으로 난 휘장을 통해 지성소까지 들어와 다시 보좌에 앉으시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세요. 내가 돌아온 그 길을 따라 내 백성들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미가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열어주신 길을 따라 하나님 백성들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70년의 포로기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편 바벨론 땅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그 후에는 새롭게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으로까지 동편 문으로부터 들어오게 하시는데 성도 여러분, 이 모든 회복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열어주신 길에 자기 백성들을 참여하게 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자기 백성들의 언약 저주와 심판의 현실에 참여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구원의 현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먼저 성자 하나님이 죄에 빠진 자기 백성들을 잊지 못하시고 버리지 못하시고 천국 보좌를 떠나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멀리 우리 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동편 땅, 이 죄악 세상으로 우리를 찾아와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모습을 방금 읽었던 에스겔서의 말씀으로 알려주세요. 내가 내 백성이 이른 열방에 잠시 가서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겠다. 그들의 성막이 되어주고 장막이 되어주겠다. 예수님이 오신 것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시다는 단어가 원어로는 tabernacled, tented, 장막이 되어주심에, 성소가 되어주심에. 에스겔서 11장 말씀처럼 우리가 이런 열방에서 예수님이 잠시 우리의 성소가 되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아가신 동편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멀리 동편으로 쫓겨나는 죽음과 지옥 심판의 자리까지 참여하시고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전된 자신이 무너지세요. 구약의 성전이 무너졌던 것처럼. 여기까지 동편 멀리 떨어져 있던 죄인의 자기 백성들의 삶에 참여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도 돌아오세요. 먼저 죽기까지 하나님을 순종하셨기 때문에 3일 후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천국 하나님 보좌에까지 이르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멀리 동편에서부터 지옥 심판의 자리, 우리의 자리에서부터 다시 돌아오시는데 영원한 천국 보좌의 영광에까지 돌아와 앉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이 모든 길이 우리의 구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앞서가시고 열어주신 길을 따라 우리도 함께 예수님이 이르신 천국 영광에 이르게 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과 의의 공로로 멀리 동편에서부터, 즉 영원한 저주와 심판의 현실부터 다시 돌아오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왕과 하나님이 되어 앞서가신 길을 따라 우리도 천국문을 지나고 생명나무가 있는 천국 지성소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아니, 그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혀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써 열어주신 문을 따라 천국 영광에까지 이르게 하신 우리 모든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기쁘게 선포하십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그 예수님의 보혈과 의의 공로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넉넉히 이긴 우리 성도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앞서가시고 열어놓으신 길을 따라 담대히 생명나무로 나아가 그 과실을 먹을 권세를 얻었습니다. 천국 생명을 얻었고요. 예수님과 함께 천국 기업을 무르는 아들들이 되었고요. 삼위 하나님과 영원토록 하나 된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 보좌에까지 함께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영원한 천국 축복의 현실을 생명나무의 열매가 증거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이러한 생명나무의 영원한 천국의 축복의 현실을 이 땅에서도 맛보고 누리게 하신 나무가 있다는 거죠. 지난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어떤 나무인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도 생명나무의 두 가지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죄인들에게는 무한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증거하고 있지만 불과 칼.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천국 축복의 현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는 무엇과 같다고요? 십자가가 생명나무와 같다면 그곳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와 찢기신 예수님의 살은 생명나무의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즉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까지 참여됨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현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된 현실, 천국 축복 현실을 이 땅에서도 교회로 가장 뚜렷하게 맛보고 누리게 하신 곳이 있습니다. 어디라고요? 이 예배도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일에 나누었던 성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베푸시는 성찬상으로 나아가는 것은 다시 말해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것과 같아요. 천국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과 피를 표하고 인치는 떡과 포도주를 우리를 위한 생명나무의 열매로 즉 천국의 영원하고 완전한 축복으로 내어놓으시고 예수님과의 가장 거룩하고 가깝고 친밀한 교제의 현실로 예수님 보좌에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연결할 것이 있어요. 지난주일에 잠깐 말씀드리고 끝을 못 냈는데 이 성찬상에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엇이 있을까요? 두루도는 화염검과 불과 칼과 그룹 천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상에는 아무나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나오면 심판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의의 공로를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만 이 그룹 천사들과 불과 칼이 활짝 길을 열어주고 예수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 생명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신 거죠. 그래서 성찬상도 오늘 본문의 생명나무처럼 아무나 나올 수 없도록 지켜져야 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나 나와 성찬상의 떡과 포도를 먹고 마시면 그냥 좋은 거니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찬상은 어떻게 지켜져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3절에서 29절. 1 Corinthians chapter 11 verse 23 through 29.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뭐라고 하시죠? 합당치 못한 자가 성찬상에 나오는 것을 금하십니다. 합당치 못한 자가 성찬에 참여하면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고 하세요. 즉 심판의 현실이 있다는 거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결국 하나님이 타락한 아담과 이브가 생명나무로 나오는 것을 금하신 이유는 아담이 그 열매를 따먹고 죄 가운데 영원히 살 것을 염려해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범죄한 아담과 이브가 자신을 올바로 살피지 않고 생명나무가 알려주는 현실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치 못하게 자기의 의를 내세우며 아무 생각 없이 죄 가운데 나올 때 받게 될 심판에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아담과 이브가 이 그룹과 불과 칼로 나오는 것은 막으신 하나님이 대신 자기 아들을 나오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대신 나오신 후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오직 은혜로 예수님이 앞서가시고 열어놓으신 길을 따라 생명나무로 나와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실 겁니다. 그날을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구약의 예배에는 피 흘리는 제사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분이 속죄의 피를 흘려야 문이 열리는 것을 미리 증거해야 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약에서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생명나무는 죄가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한 의인만이 나와 그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성찬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죄사함과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 완전한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만이 오직 믿음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게 된다. 심판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주의 몸을 분별해야 된다. 즉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붙들고 담대히 또 두려운 마음으로 나와야 한다는 거죠. 생명나무가 그룹 천사들과 화염검으로 지켜져 합당치 못한 자들이 나오는 것을 막았듯이 성찬상도 합당치 못하게 나오는 자들로부터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찬상에 나오는 자들을 경고해야 할 책임이 교회에게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룹 천사들과 불과 칼이 성찬상을 두르며 지키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과 연합된 자,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과 의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성찬상으로 나오는 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을 살필 수 없는 자들, 아니 회개도 없고 예수님의 보혈과 의를 의지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릅천사와 불과 칼이 이 성찬상으로 나오는 길을 막고 있고, 그래도 여전히 자기의 의를 내세우며 나오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현실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죄인이 나올 수 없는 거냐?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성찬상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인정하며 예수님의 의와 보혈만을 붙들고 믿고 맹렬히 타오르는 불과 칼을 지나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겁니다. 비록 미약한 믿음이라고 해도 예수님을 믿고 붙들면 그룹과 불과 칼이 결코 우리를 소멸시키거나 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예수님 보좌 앞에 나오고 그 믿음으로 담대히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약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떨기나무가 불 가운데서도 타지 않았습니다. 홍해바다의 물이 이스라엘을 덮지 않고 오히려 구원하였고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를 덮었습니다. 홍수의 물이 이 세상을 다 심판할 때 노아와 그 가족은 건짐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의 우상에 절하지 않아 풀무불에 던지워졌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머리카락 하늘도 타지 않고 지켜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두루도는 화염검과 그룹 천사들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결코 해하지 못하고 타오지 못하고 그 길을 활짝 열어줄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죽기까지, 천국 드러날까지, 가는 날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내 주님이 이미 나를 대신하여 내 자리에서 모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앞서가시고 열어놓으신 그 길을 누구도 막거나 대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를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사랑과 은혜를 부으시며 천국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읽고 마칠게요. 계시록 가보겠습니다. 22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4절. 계시록 Revelation chapter 22 verse 1 through 5 and 22 verse 14. 22장 1절에서 제가 5절까지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실을 이렇게 알려 주세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도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14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 또 우리가 들어갈 천국의 현실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엄청나게 바뀐 현실이 보이지 않나요? 창세기 3장 오늘 본문하고 연결해 보세요. 아담의 죄와 타락으로 인해 막히게 된 생명나무의 길이 보여졌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으로 인해 그 길이 다시 열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영원한 천국 축복을 누리게 되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세요. 구름이나 불과 칼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아니 선악과도 없습니다. 시험도 없고 저주와 심판도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축복만 있습니다. 전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결국은 이 현실을 성취하기 위해 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익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생명나무로 나아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 보좌에 앉아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왕노릇 할 것입니다. 이 현실을 천국에서 온전히 누리겠지만 아니 지금도 여러분에게 이 현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예배에서 매달 나누는 성찬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 천국의 현실을 미리 맛보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 지치고 고납니다. 넘어지고 싶습니다. 주저앉고 싶어요.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열려있는 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위해 활짝 열어놓으신 영원한 천국 축복의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순례자의 길을 가고 계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잠시 이 세상에서는 어떠하든지 예수님이 우리가 사는 그곳에서도 잠시 성소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다시 저주나 정죄함이나 심판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앞서가신 길을 따라 예수님의 피로 열어놓으신 천국 축복과 영광으로 하루하루 나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길 끝에 영광의 보좌에 앉아계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며 기쁘게 맞아주실 겁니다. 그날까지 서로 돌아보시고 세워주시며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성찬에 참여하며 예수님 보좌 앞으로 더욱 나아가 기쁨의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나무가 알려주는 복된 구원의 현실 우리에게 알려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자기 피로 열어놓으시고 앞서가신 길을 따라 우리도 담대히 예수님만을 믿고 천국에 들어갔고 또 앞으로도 천국 본향에 이를 것을 바라보며 기쁘게 믿음으로 이 나그네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형제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